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승리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또 새 천사의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게 되어지는 구원의 기쁜 추수도 있지만 그러나 엄중한 심판의 추수가 있다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쏟아지는 큰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 땅의 자연과 또 그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고 의로운지를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깨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지는 가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찬양 가운데 준비되는 심판입니다. 우리 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는 주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기 전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 바다 위에 짐승과 우상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와 또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들의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은 놀랍고 위대합니다. 모든 나라가 주님께 나와 경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고 공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높이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얼마나 공정하신지, 그리고 그 방법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찬양하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찬양이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극심한 박해와 고난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이긴 성도들의 승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과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프를 연주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사실은 이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로 구원을 얻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마지막 마침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예배와 경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전, 곧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 증거의 장막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돌판을 보관했던 그 텐트죠. 장막을 의미하는데 어떤 점에서 보면은 넓게 보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보관되어 있는 그 증거의 장막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판이 진행되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하늘의 성전 증거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능력이 가득 차서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베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가득 담긴 일곱 개의 금 대접을 건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이 일곱 금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제 마침내 완성되어지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일곱 천사는 깨끗한, 아주 깨끗한 세마포로 된 고운 삼베옷과 또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는데 이 복장은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백성들 앞에 쓸 때 그런 복장입니다. 이것은 일곱 천사의 사명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그 열려진 증거의 장막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집행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셔서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 신앙을 축복하사 믿음의 승리에 의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공정하고 의롭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이 준비되어지는 이 엄숙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파괴와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재앙의 그 진노가 담긴 대접의 심판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셔서 그 죄값을 원하시고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으시는 그 엄청난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죄인을 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데 있는 것이죠.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믿음과 인내로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성도들이 부른 그 구원의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그 구원의 노래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찬양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천상의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시련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준비되는 심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심판의 엄중함,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쏟아지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이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계시록 1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곱 천사는 일곱 금대접의 그 진노의 대접을 하나씩 땅에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쏟아질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나누면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짐승을 섬기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악성 종기가 생겨나는 재앙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대접에 쏟아질 때는 넓고 푸르던 바다가 피로 붉게 변하고 그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대접은 생명의 근원인 강과 샘들이 순식간에 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였던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네 번째 대접은 따뜻했던 태양이 맹렬한 불덩어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태우는 극심한 고통이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 왕좌, 짐승의 권세가 있는 그곳이 짙은 어두움에 덮이게 되고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자신의 혀를 깨물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유프라테스 강이 완전히 말라버려 동방의 왕들이 서쪽으로 진격해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혼란을 틈타서 개구리처럼 더럽고 추악한 새 영이 나타나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 다 끝났다 라는 큰 음성이 울려 퍼진과 동시에 전례 없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동안 세상을 미혹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파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게가 무려 1달란트, 오늘날 무게로 환산해보면 약 한 34kg나 되는 엄청나게 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 사람들을 덮치는 아주 끔찍한 재앙이 닥칩니다. 이른 일부 예배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기는, 뭐 이렇게 끔찍한 얘기들만 계속 하는데. 근데 아무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이 일곱 재앙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까지가 이 자연계, 이 물질계에 일어난 엄청난 재앙이라면 나머지 세 번째 재앙은 사단의 권자, 악의 근원, 그 추종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일곱 인의 심판이 있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보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심판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세력에 대한 원수들에 대한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손길이면서 더불어 이 극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내함으로 승리한 성도들을 그 믿음을 확증하는 그 승리를 확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징벌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이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좀 오래됐지만 제가 84년도에 군대를 입대했는데 군대 입대할 때 저희 먼저 군대를 전역하신 형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충고를 조언을 해주셨는데 중계라 너 군대 가면 맨 앞에도 있지 말고 맨 뒤에도 있지 말고 그냥 중간쯤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러면서 군대는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나서지 마.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입대해서 이제 신병 훈련을 막 받는데 이제 총기를 나눠주는 그 저녁에 그 훈련 다 막 하고 다 피곤하고 막 이렇게 막 졸음이 쏟던 이제 총기를 나눠주는데 이제 조교님께서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이 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좀 답답해가지고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라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때 제가 아 이게 시범 케이스구나. 이게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크게 깨달았던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이 엄청난 진노의 일곱 대접의 재앙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 모든 것이 다 끔찍하게 파괴되고 멸망하고 무너지게 되는 심판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그냥 징벌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세상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 그렇지만 이 여섯 번째 이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이 그 혼란의 그 틈을 타서 이 사단이죠. 사단 용의 입, 짐승의 입, 그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서 이 더러운 개구리처럼 더럽고 추악한 새 영이 나타나서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 표적을 보고 따라가고 그리고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새 더러운 영을 중심으로 아마겟돈이란 데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들이 세력을 모으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사단, 용,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장소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끊임없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려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거대한 세력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앞에 패배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졌을 때 엄청난 지진과 엄청난 심판 앞에 큰 천둥 소리와 번개와 요란한 소리 속에서 이 세상에 미혹했던 큰 성 바벨론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큰 도성이 세 조각으로 나눠지고 나라들의 도성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성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바벨론에게 내리셨습니다. 또 모든 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산들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아마겟돈에 모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던 악한 세력들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번개와 음성, 우레, 지진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사단을 따랐던 모든 악한 세력들과 모든 나라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엄청난 우박이 쏟아지게 되는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되죠. 이처럼 큰 진노의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이런 끔찍한 심판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여러 번 등장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인간의 완악함과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맹렬한 열에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완악함은 교만과 어리석음은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11절 21절에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이 고통을 주관하시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더 큰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까지 하는 것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이 심판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악 가운데 거할 때 그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거나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면 그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아주시는 사랑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또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아, 이 정도는 해도 되나 보다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련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이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도 되고 또 하나님께 나와 또 다시 한번 우리를 추스려 믿음 가운데 쓸 수 있는 거죠. 뭐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새벽 예배 때 보면 이렇게 안 나오던 성도님이 이렇게 갑자기 새벽 예배 계속 나오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나오는 거고 또 그 나오다 안 나오면 아 해결이 됐구나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또 우리에게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것은 이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 그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 속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깨닫지 않고 자기 잘못은 깨닫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원망하고 모독하고 심지어 비방까지 하는 그런 모습, 마치 애굽의 바로가 계속 내려지는 재앙 속에 더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두려운 것은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는 것, 하나님이 그냥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것, 고난이 있는 것, 채찍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심판 가정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라, 기도하라,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된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지만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끔찍한 재앙일 뿐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 말씀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너희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채 다니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예복을 의미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잔치에 합당한 깨끗한 예복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주의 보혈의 피로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예복,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이 악하고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해 하라는 것입니다. 깨어라, 도둑같이 오니 정신을 차리고 너희의 그 구원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공의롭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성도에게는 그 마지막 심판은 승리의 확증이며 우리의 인내와 믿음으로 박해와 시련을 이겨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의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죄를 졌다면 죄로 물든 우리의 그 더러워진 옷을 회개하며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된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승리겠지만 예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두려움과 고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심판의 가정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굳게 붙잡고 마지막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과 같이 그런 찬양과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복을 굳게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